쏘지 말라고 할 때 중단하는 것이 함정 전비태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장은 서해 북방 한기에선 NLL 방어 전력의 핵심인 유도탄 고속함 조천형 함도 방문에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이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이 13일 상원회의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The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has been a failure.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가드너 상원의원은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동안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드너 상원의원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도 급격히 증강되면서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미국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한국의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한국 연평도에 폭격을 가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금융기관과 미국의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같은 다른 위협수단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가드너 상원의원은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에 어린이를 포함해 최대 20만 명을 수감하고 이들을 고문하고 죽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가드너 상원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당장 대북 정책을 전환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 call on the administration to immediately reverse course and to begin the process of applying more pressure to the North Korean regime through additional
오바마 행정부가 추가 금융 제재와 영내 동맹국들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북한 정권에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의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드너 상원의원은 또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조치를 즉각 취하고 모든 군사적 도발을 중단하면서 자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믿을만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엄격한 전제 조건 없이 북한 정권과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달 말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의 얼굴이 최근까지도 북한 관영 매체들의 등장에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현영철 부장의 공개 처형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견해들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13일 북한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숙청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숙청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한 날짜는 지난달 30일. 현영철이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모란봉 악단 공연을 관람했지만 30일 김제1위원장의 군 훈련일꾼 대회 참가자들과의 기념 촬영에는 불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이달 5일부터 최근까지 현영철의 얼굴이 여전히 북한 TV에 등장했습니다. 조선중앙TV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매일 방영한 김제1위원장 찬양 기록 영화에 그리고 6일부터 12일 사이 하루 걸러 방영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는 노래의 배경화면에 현영철의 얼굴이 삭제되지 않은 채 나온 겁니다. 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14일 오전 현재 현영철의 모습이 들어있는 사진과 관련 기사들이 검색됐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주요 간부를 숙청 또는 처형하면 신속하게 각종 매체에서 이들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2012년 해임된 리영호 군 총참모장의 경우 해임 발표 6일 뒤 매체에서 지워졌고 2013년 장성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처형 발표 5일 전 매체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0년 3월엔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반혁명분자로 몰아 처형한 뒤 기록영화에서 그의 모습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현영철이 지난달 30일 처형됐다면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모습이 여전히 매체에 등장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은 현영철이 고사포로 공개 처형당했다면 반역죄에 버금가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런 인물이 북한 매체에 여전히 등장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 작업을 담당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겨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가 선전부 맡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5월 출산 예정이죠. 그다음 김기남이도 저 위태위태하고요. 자리가 기소직을 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석단에서 밀려나서 당장에는 일부 부장들하고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방청석에. 그래서 그러니까 선전부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김 제1위원장이 현영철 숙청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한국국가정보원이 김 제1위원장의 고위직 15명 처형 사실을 공개하고 외신들이 이와 관련한 보도를 쏟아낸 일을 경험한 김 제1위원장이 이번엔 비공개를 지시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이번에 밝힌 내용이 첩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전제한 만큼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처형 여부는 좀 아직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이제 북한 매체 영상에서 현영철의 얼굴이 지금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현영철이 실제 처형됐는가 하는 여부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지 사실로 확인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도 국가정보원이 현영철 총살 첩보에 대해선 단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며 사실 여부를 좀 더 파악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 거부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며 조속히 당국 간 협의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13일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 한국 정부가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한 데 대해 개성공단의 제도 개선 문제는 남북이 공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며 합의를 어긴 것은 북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조치는 북한이 만든 개성공업지구법에도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앞서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3일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처음으로 북한 근로자들의 출근 거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북측 총국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은 남측 기업인들과 하는 경제특구로 한국 정부가 간섭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기업에 근로자들이 출근에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 거부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지난 3월 12일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 임금 인상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한 이후 두 달 만에 나온 임금 인상 관련 언급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언급은 한국 정부가 4월분 임금 지급 기간을 맞아 임금 지불 방식을 변경해 기업들에게 남측 관리위원회에 임금을 공탁할 것을 요구하자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현재 태업과 잔업 거부 방식으로 일부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사업장 일부에서 북측 근로자들이 잔업을 거부하고 태업을 하는 사례 일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이런 어떤 위협은 있어 봤는데 그런 위협을 이제 실제로 그리 행동에 이제 옮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월분 임금 지급일도 이제 도래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15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종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추후 남북 협의에 따른 인상분을 정산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북측에 재차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주기업들은 또 오는 15일 총회를 열고 임금 공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의 공탁 방안이 시행되면 북한의 반발이 거세져 지금보다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적반하장격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화 제의는 거부한 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이북 도민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 당국은 적반하장격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또 이산가족의 아픔이 정말 큰데도 북한은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마저 거부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남북한이 분단된 지난 70년 동안 극단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왔고 북한은 한국과는 정반대로 고립과 쇠퇴의 길만을 걸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엔 핵과 경제발전 병행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내걸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며칠 전엔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을 올바른 변화의 길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왔고 남북한 주민들의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데도 힘써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인내심을 갖고 북한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북 도민들이 분단의 아픔을 가장 절감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통일 노력에 함께 힘을 보태 남북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북 도민과의 간담회 행사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임 첫 해인 지난 2013년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행사가 열렸고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 이북 도민 고국 방문단 195명과 이북 오도지사 그리고 이북 도민 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어제 신임 러시아 주재 대사에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박 신임 대사는 외무고시 13회 출신의 정통 외교관으로 주 러시아 대사관 1등 서기관과 구주국장,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박 신임 대사는 특히 지난달 타결된 미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4년여 동안 한국 정부 대표를 맡았습니다. 박 신임 대사는 최근 러시아 정부로부터 주재국의 동의 절차인 아그레망을 받고 이달 하순 부임할 예정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대북 제재 강화 검토반을 발족시켰습니다.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 결과를 계속 통보하지 않을 경우 아베 총리에게 제재 강화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13일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반을 발족시켰습니다.
나치 희가이시아를 돌이물으스타메니와 세모와가 토음입니다.
자민당의 후루야 게이지 납치 문제 대책 본부장은 일본인 납북자들을 되찾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유도하려면 압력이 필요하다며 추가 제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작업반에 주문했습니다. 후루야 본부장은 오는 7월로 북한이 납북자를 포함한 일본인 행방불명자들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후루야 본부장은 지난해 9월까지 일본 내각의 납치 문제 담당상을 지냈습니다. 자민당의 대북 제재 강화 검토반은 지난해 5월 타결된 북일 합의에 따라 일부 해제된 제재 조치를 부활하는 방안과 함께 새로운 제재 조치도 연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매주 한 차례 모여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작성하고 북한이 다음 달 말까지도 납치 문제 재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제재 강화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자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 경찰이 12일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 허종만 의장의 차남을 송이버섯 불법 수입 혐의로 체포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남승우 조총련 부의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조총련을 무모하게 정치 탄압하고 있다며 앞으로 북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일본 경찰이 조총련 의장의 아들을 체포하는 난동을 부렸다며 이는 북한 해외동포 조직을 불법단체로 몰아 일본 사회에서 반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호주 정부가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미화 23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13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2015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서 호주 정부가 23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교통상부 대변인실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지원금이 식량 부족을 겪는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북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해 지난 2002년부터 직접적인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세계식량계획 등 다자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주 외교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2002년부터 북한에 매년 평균 4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주의 지원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호주 등 각국 정부의 지원금으로 북한 현지 영양과자 공장과 혼합가공식품 공장에서 영양강화식품을 제조해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식량계획의 시케버 대변인은 최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자금 부족으로 북한 내 영양과자 공장 7곳 가운데 5곳이 여전히 가동 중단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UN이 발표한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2012년 기준으로 2세 미만 북한 영유아의 85%와 산모의 절반가량이 최소한의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7월 북한 내 133가구에 대한 방문 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81%가 조사 전 일주일 동안 질과 양면에서 적절한 식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콩 생산 감소 등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주민의 영양 개선을 위해 올해 양강도와 함경남북도 등 9개도 17개군의 취약계층 180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미화 1억 3,7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5월 12일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54.7%인 7,53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세계식량계획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에 있는 이산가족들의 모임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가 오는 8월부터 80살 이상 고령 이산가족들의 성묘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의 이상철 위원장을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이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묘 방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지금 금년이 광복 70주년이자 남북으로 분단돼서 이산가족이 생겨나기 시작한 지 70년이 됩니다. 그래서 강산이 7번이나 변하는 이런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문제는 전혀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산가족 1세대들이 이제는 8, 90으로 연로해져서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네.
남북 당국이 지난 2000년도부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간간히 이렇게 해오고 있지만 상봉 희망자들 10만 9천 명 중에서 19차례 1,900명만이 잠시 만났을 뿐이고 나머지 98.5%는 행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지껏의 상봉 행사는 잠시 만나는 이벤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80세 이상 된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자 8.15 70주년을 전후해서 성묘 방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이산가족의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지금 한국의 이산가족 수는 지금 그 이북 5도 위원회 발표로 보면은 85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보통 우리가 이산가족이라고 하면 그 어떤 범위까지 이 포함을 하게 되나요?
예, 법적으로 한 8천 이내까지로 지금 저 포함을 하게 되죠.
네.
실제로 그저 이 이북에서 저 월남하신 태어나서 월남하신 그 1세대들
네.
이분들은 아마 한 70만 명에서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80세 이상의 이산가족 1세들은 몇 분이나 될까요?
한 70만 명에서 한 1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산가족 상봉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그 10만 9천 명인데 그중에 이제 1세들 그 7, 8, 90세 정도 되신 1세 분들이 거의 한 70%, 80% 정도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워낙 고령이시다 보니까 현재 별세하시는 그 유리 어떻게 됩니까?
정식으로 그 상봉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만 이제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보면은 지금 그 12만 9천 명 중에서 거의 그 절반 이상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매년 그 한 3,500명, 거의 뭐 한 4,000명가량 이렇게 돌아가시기 때문에 앞으로 뭐 한 저 한 10, 한 5, 6년만 되면은 1세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말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시급하게 처리가 돼야 될 그런 사안인데 그러면 이번에 그 추진하시는 성묘 방북 언제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신가요?
아, 지금 이제 그 곧 그 우리가 성묘 방문단 그를 구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저희가 신청을 받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신청을 받게 되면은 우선은 그 이 가까운 지역 개성 지역의 사람들 그분들을 좀 모집하려고 합니다.
네.
북측에서도 받아들이기 쉽고 또 우리도 가기 좋은 그런 지역에 우선 시범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추진하는 그 사업 이름이 일단 그 성묘 방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산소가
네네.
아 그 있느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나요?
아 이제 그 저 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네.
60년, 70년 된 그런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어차피 선영들이 거기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뭐 저 이 60년, 70년 지나면서 그 생사 확인조차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이 연로하신 그 이 우리 1세들 네, 그 부모라든지 그런 분들은 다 돌아가셨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우선 인간의 도리로서 어떻게 그 이 가족의 그 생사도 모르고 또 돌아가셨다면 언제 돌아가신지 기일이라도 좀 알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이산 가족들의 간곡한 바람이죠.
네. 자 성사가 된다면 성묘 방북은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뭐 저 우리 정부 당국에 승인을 저 요청을 해야 될 거고요. 또 이제 그 북쪽에서도 또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우선은 우리 그 성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한 50여 명을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선정을 해서 1차 그 저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방문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세 차례 정도 시범 행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9월 달에
네.
함흥 지역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평양 인근을 좀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 차례 시범 행사가 끝나면은 그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정례적이고 지속적인 이제 고향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당사자들인 우리 이산가족들이 직접 정려를 위해 방북한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아마 정부는 이해와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신청을 하시고 네네. 그러면 긍정적으로 답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의 태도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번에 이 성묘 방북은 승인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제 북한은 저 이산가족들의 만남에 대해서 그동안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는 이산가족들의 방북을 허용해야 할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네.
그 첫째가 이제 북한 당국이 요즘 그 자익계열인 미국인 여권 운동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위민 크로스 DMZ라고 해서 그 북한에서 5월 24일경에 비무장지대를 건너서 이제 우리 지역인 판문점을 경유해서 이제
네.
본보로 통과를 아마 하는 것을 허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민족 공조와 또 인도주의 입장에서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들의 성묘 방문단의 방북은 당연히 허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972년 그 남북 적십자회담 당시에 그 북쪽에서 이산가족 당사자들이 직접 상대방 지역을 자유롭게 찾아다니면서 대상자들을 만나자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엔의 그 국내 실향민 처리 지침에 따르면은 사망한 친척들의 묘소를 찾아가서 참배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이제 국제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방북을 승인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이상철 위원장님의 고향은 어디신지?
아, 저는 저 황해도 평산입니다.
네. 고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전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장님도 이제 가족 재회를 뭐 신청을 하시든가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저도 저 이산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고향의 가족들을 이제 만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고향에는 누가 살고 계십니까? 황해도에?
아마 그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그 두 분이 단시로 이렇게 넘어오셨기 때문에
네.
아마 이가 친척들이 전부 다 그 고향에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현재 모든 이산가족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다면 가장 바라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그 저 우리 이산가족들이 그 지금 그 이산가족의 날을 지금 그 한 30한 4회째 이렇게 만들어서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이산가족의 날을 이제 국가 기념일로 정해서 다시는 그 민족의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평화적 통일 의지를 함양하는 날로 삼고자 해서 이제 2013년도 그 이후에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네.
그래서 그 이산가족의 날 국가 기념일이 하루 속히 그 저 이 국회에서 그 법안이 통과돼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산가족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해야 한다고 우리 그 남북한 당국 위정자들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 남북 위정자들은 정말 민족적 양심으로 돌아와서 이산가족 문제를 통크게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령 이산가족들의 성묘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이상철 위원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39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역할을 크게 확대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미군이 남중국해 군용기와 군함 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걸프국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아시아 지역으로 먼저 가보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다고요?
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4일 중국 시안에 도착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세계 1, 2위의 인도 인구 대국이자 경쟁 관계에 있는데요. 하지만 두 나라 정상이 지난해 인도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에서 만나 경제와 외교 분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인데 모디 총리가 시안을 방문한 게 특이하군요.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시안은 시진핑 주석의 고향인 산시성에 있습니다. 지난해 시진핑 주석이 인도를 국빈 방문했을 때 모디 총리의 고향인 아흐메다바드를 찾았는데요. 당시 모디 총리에게 자신의 고향인 산시성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모디 총리가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의 첫 번째 행선지로 시안을 택한 건데요.
네.
모디 총리가 15일 베이징으로 이동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이 이례적으로 직접 산시로 와서 모디 총리를 맞았는데요. 이는 중국이 인도와 관계 개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입니다. 또한 시안은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신실크로드 계획에도 중요한 곳인데요. 신실크로드가 육로와 해상로로 나뉘는데 시안은 육로의 출발점이고 또 육로 완성을 위해 인도의 협력이 필수점이라는 점에서도 시안에서의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이 의미가 있습니다.
네, 실크로드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번 회담에서 특히 경제협력 분야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기대되고 있죠.
네,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모디 총리 이번 방중 기간 중에 약 10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관련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디 총리는 집권 후 해외에서의 투자 확대와 사회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인도 경제의 새로운 도약에 초점을 맞춰왔는데요. 모디 총리는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특히 질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높이고 또 인도의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에 중국에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00억 달러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합니까?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지난해 500억 달러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보통신산업과 제약업 그리고 금융업 분야에 더 많은 진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모디 총리의 이번 방문 중에 이와 관련된 계약 체결이 예상되고요. 중국은 그동안 인도의 사회기반시설과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는데요. 특히 중국은 인도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더 많은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모디 총리가 베이징도 방문하죠?
방문합니다. 모디 총리는 시안을 방문한 데 이어 15일에는 시진핑 주석과 함께 베이징으로 가서 리컨창 총리 등과 공식회담을 갖고요.
네.
16일에는 상하이에서 중국의 경제인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모디 총리는 사흘간의 중국 국빈 방문에 이어 17일에는 몽골 그리고 18일에는 한국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과 인도 두 나라가 이렇게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국경 분쟁 등 갈등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오랫동안 국경 분쟁을 겪었고요. 또 1960년대에는 이 문제로 인해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긴장이 고조됐었는데요. 또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 여러 신흥시장에서는 인도와 중국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두 정상이 이런 갈등과 경쟁에도 불구하고 실리 외교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두 정상이 이번에 국경 문제도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등을 줄이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활동을 크게 확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요.
네, 14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10개의 법안을 묶은 평화안전법 재정비 법안과 국제평화지원 법안을 의결했는데요. 제목에서 평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자위대 활동의 지리적 제한을 없애고 자위대 파견의 조건을 더욱 넓힌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아베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법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네, 우선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기존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 확대하고요. 또 자위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미군에서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자위대가 세계 어디서나 활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건 얼마 전 미일 정상회담에서 개정한 두 나라의 새 방위협력 지침에도 들어간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유엔 헌장에 의거해 모든 나라가 가진 권리지만 일본은 과거 평화헌법을 근거로 집단적 자위권은 가지지만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집권 후 이와 관련된 헌법 개정이 쉽지 않자 헌법 해석을 바꾸는 방법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네.
이번에 의결한 법안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인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국가의 존립을 위협받거나 자국민의 권리를 해치는 명백한 위협이 있을 경우 자위대 무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그동안 한국에서는 우려가 높았죠?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일본이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이 공격받았을 때 자위대를 한반도에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는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영역 국가 동의 규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일본이 이렇게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반대도 심하다고요.
네, 반발이 일고 있는데요. 14일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는 수백 명이 참관 가운데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네.
시위대는 이번 법안은 일본을 다시 군국주의로 향하게 하는 전쟁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난했고요. 또 일본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평화국가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기울여온 지난 70년의 노력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뭐 이런 반대 목소리 때문인지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군요.
네, 아베 총리는 일본이 직면한 분명한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또 국제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앞으로 있을지 모를 일본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자위대 활동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일본 내각이 법안을 의결했는데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있습니까?
일본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다음 달 말까지인 회기를 8월 초순까지 연장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또 10개 법안을 한데 묶어서 일괄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매우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안 채택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관련 입장을 했다고요?
네, 중국의 화춘잉 외교부 대변이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화춘잉 대변인은 일본은 역사적 교훈을 깊이 새기고 평화 발전의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오늘 아시아 안보에 관한 소식이 많은데요. 미군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 주변에 군함과 군용기 파견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군요.
네, 미국의 월스트저널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주변국들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 주변에 해군 정찰기와 함정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네.
이럴 경우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예상되는데요. 한편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도 13일 미 상원 청문회 출석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보도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해당 해역과 상공에서 자유롭게 통행할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어 차관보의 발언 내용을 좀 더 살펴볼까요?
네, 시어 차관보는 이날 미국은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자유롭게 통행할 권리를 주장하고 계속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신문 보도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네.
해당 해역과 상공에서 정기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국들은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짓고 활주로와 부두 같은 시설을 건설하는데 우려하고 있죠.
사실입니다. 영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고요. 특히 필리핀은 중국이 활주로 건설을 완성하고 전투기를 주둔시킬 경우 자국의 전역이 작전 범위에 들어간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시어 차관보는 국제법에 따라 인공섬은 영토의 확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계속 문제시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런 언급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3일 언급한 내용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중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네, 국제사법재판소의 중재로 해결하자는 건가요?
해결 방안 중에 하나로 거론한 건데요. 러셀 차관보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상호 합의 아래 국제사법재판소를 포함한 제3의 분쟁 중재기구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모든 분쟁은 평화적으로 논의되고 해결돼야 하며 위협이나 무력을 통한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미국 소식 살펴보죠. 이곳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걸프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13일 저녁 실무 만찬이 열렸고요. 14일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회의는 시작 전부터 반쪽짜리 행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초청한 걸프 6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그리고 오만 이렇게 6개국인데요. 이 중 쿠웨이트와 카타르만 정상이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우디와 불화설과 함께 최근 미국이 이란 핵협상 또 이라크 사태 관련해 시아파 정부를 지원하는 문제 등으로 걸프 지역에 있는 순위파 국가들의 불만이 높아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각국에서 이번 회의와 의제를 논의하는데 충분한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회의의 목적이 뭡니까?
걸프 지역에서는 예멘 내전 사태와 급진 무장 세력의 확대 등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백악관은 이런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번 회의를 통해 걸프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 태세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겠지만 걸프 지역에서는 여러 곳에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의 보좌관은 걸프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나토 국가들과 체결한 것 같은 구속력 있는 조약을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걸프 지역 협력국들이 외부로부터 위협에 처했을 때 미국이 분명한 방어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조시 어니스티 백악관 대변인도 걸프국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란 핵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은 오지 않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사우디 대표단과 만났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우디 국왕을 대신해서 회의에 참가한 사우디 왕세자 그리고 부왕세자를 별도로 접견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살만 국왕이 이번 회의 직전에 불참 계획을 밝히면서 불화설이 불거졌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사우디 사이에 70년간 이어온 특별한 우정을 강조했습니다. 예멘 사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사우디는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에 대응한 연합군 공습을 주도하고 있고 이번 주에는 예멘 정부군과 반군 그리고 연합군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닷새 간의 휴전에 돌입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연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은 아침부터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오후에 북서쪽 지방부터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동해안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수도 평양 구름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6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 개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3도. 개성은 흐리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4도. 함흥도 흐리겠고요. 최저 11도, 최고 16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진은 흐리고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6도, 최고 10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고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워싱턴 뉴스 광장 2015년 5월 15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 방송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바로 이어지는데요. 우선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이곳 미국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리고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에 나온 용어와 원리를 설명해드립니다. 이어서 미국의 여러 주에 얽힌 재미난 인물과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조지아주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전 영화 가운데 하나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배경이 바로 이 조지아주다. 미국 역사의 분수령이라고 말하는 남북전쟁은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배우는 English with you,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is for America. B is for Boston Tea Party.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This continent was first discovered by a mariner, Amerigo Vespucci.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He don't do hardly nothing at home with his horses.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Every state in the US has their own quarter, the 25-cent coin.
50가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I'm American. When I was a very young child, my mom would take me.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